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반드시 찾으셔서 제가 대독할 때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은 성경 기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일어나지 않는 신비한 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맑고 밝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토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말할지니라.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ints 또는 holy ones라고 번역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명절이나 축일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킨다고 덩달아 지키지 않습니다. 먼저 그 명절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인지 아닌지 그 축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이면은 반드시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키지 않아도 필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이 아니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빅딜로 여겨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상반되면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명절과 축일의 대표적인 예가 독립기념일과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미 없이 독립기념일에 폭죽을 쏘아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도깨비 모양의 옷을 입고 트릭 올 트리팅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어떤 명절이나 추기를 맞든지 그것이 성경에서 규정한 것인지 아닌지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누구 따라서 강남 가는 삶을 평생 그러고 살기 때문에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나는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맙니다. 우리 성경적인지 아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규정한 명절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건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지켜왔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Thanksgiving Da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hanksgiving Day 명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인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면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추수감사 절기를 제정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짧은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년에 세 번 너희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나타나지 말지니라 하시고 1년에 세 번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타날지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성경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신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절기 하나하나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주셨습니다. 각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킬 것이며 절기 기간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며 무슨 제사로 어떤 동물을 드릴 것이며 등등을 규정하시고 각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마치시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신명기에서도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들었는데 2세대들은 모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 수확했는데 봄, 여름, 가을에 맞추어서 밀과 보리와 실과를 각각 추수했는데 이 세 차례 추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세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 절기 모두를 추수감사절로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맥추절만을 추수감사절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용적인 이유로 마지막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을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규정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지금은 농경사회가 되었지만은 추수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추수절기를 지키는 원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것은 분명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민사법, 제사법, 또 음식법, 정결예법 이런 거 다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은 그 모든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오지 않고 이루려 왔노라.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주 후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세 추수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면 드리라고 하신 추수감사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의 집결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1절 제가 우리말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해설하면서는 원어에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 거할 때 하고 시작합니다. 거기 거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거할 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느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놓고 저쪽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자신이 없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갔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inheritance라고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기업하면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여 살 때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고 간결하게 말하지 않고 긴 수식어를 덧붙여서 말하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살 때라고 말하는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신 땅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을 복잡하게 하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번 강조한 것으로 부족해서 2절에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네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 주셨다 하는 표현이 무려 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10절밖에 안 되는데 여섯 번이나 등장해. 1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좀 나쁘시든지 아니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만한 속이 빈 쇠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면서 줄마다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다른 선생님의 3배의 양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머리통을 한데 갈겨서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열을 가하는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가, 그거는 머릿속에 박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빠가야로라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표현이 여섯 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쟁취했는데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무장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의 일부를 취하여. 우리말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토지에서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일부를 취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취해서 광주리에 담고 갈진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 우리는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인 것을 알지만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텐트를 두었던 실로를 가리킵니다. 네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지고 갈지니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하면, 그리고 그 후 추수 절기 때가 되면 처음 수확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생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러한 때입니다. 따라서 처음 열매가 열렸지만은 나머지 작물들이 다 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추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계속 좋은 작물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물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가까운 산당들 가운데 하나로 가져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드리라. 네가 어디에 살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살건 남쪽 끝에 살건 중간에 있는 그 실로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옛날부터 하나님은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불경건한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차림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헛소리 가운데 헛소리를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건 교인이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옴치고 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부터 실로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노력을 요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를 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어슬렁 어슬렁 쫓기 원하는 자는 나를 쫓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성막으로 가져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 따라서 해와 비를 주시고 병충과 메뚜기 떼와 외적의 약탈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만일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이 추수 자체에 있었다면, 풍성한 작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데 있었다면 하나님은 1, 2절 말씀을 하신 후에 곧장 10절 말씀으로 뛰셨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것들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2절과 10절 사이에는 8절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서 이 8절이라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때 근무 중인 제사장에게 가서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뭘 아뢰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왔나이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쉽게 좀 말씀하실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왔나이다 말하라고 하실 것이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65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드디어 들어왔나이다 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그 강주리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놓으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5절서부터 10절에 요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시는데 딴 거를 고백하라 그러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를 쫙 줄여놓은 것을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장로교, 감리교 다니다 온 분들 우리 교회에 오면 처음에 이상합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모든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우리 사도신경 생전 안 외우거든요. 왜? 그것은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를 그 당시에 잘 요약을 해놨어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나의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부인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나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제 조상 야곱은 집도 없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아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었고 그래서 피의 반이 아람 사람인 거예요. 또 자신이 젊었을 때 20년을 아람에서 살았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모두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야곱이 아람 사람이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 조상 야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홈리스로 자신의 땅이 한 평도 없이 양떼를 몰고 이동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람 사람이었다는 말의 요지입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나이다. 실제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들과 손자들 모두 합쳐서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출범했을 때 전체 이스라엘 나라 인구였습니다. 남자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나면서 장정만 100만 명이 넘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대국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나이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대로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와 같이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맵고 쓴 고통과 압제를 압박과 억제를 하감하셨나이다. 내려다보셨나이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 노예 부리는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근심과 괴로움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또한 공포와 기적과 신비한 일들로 잘은 모르지만은 애굽에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사들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젖 일용할 양식 꿀 진미가 풍성해서 넘치는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하셨나이다. 물론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매일 괴롭고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 땅도 생겼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짓지 않은 그 모든 성읍들도 생겼고 집들도 생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 다 그대로 차지하고 그들의 집 다 차지한 거예요. 자신들이 갈지 않은 밭과 과수원과 이 모든 것 다 차지한 거예요. 모든 가족의 땅도 생겨서 이제는 노예 감독관들의 채찍을 맞지 않고 평안하게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왜? 평생 노예로 살 자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새겨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후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들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 감화 감동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들을 후하게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를 예배했을 겁니다.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해와 같은 은혜와 비교하면 천만분의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신가?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은 추수한 열매의 일부를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 예배의 핵심은 예물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체험에 근거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입술로 감사 감사하는 게 마음 중심에서 내가 체험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이다.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내가 이 땅에 들어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사건들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홈리스로 살던 힘없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자 듣고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상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셨나이다.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계획을 스케치한 계획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그 하나님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00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압축해서 그 그림에다 채워놓고 색깔을 칠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추수 감사 예배의 꽃은 모든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원문으로 읽은 시편 145편 4절에서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평강 가운데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시시때때로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절기를 맞아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해와 비를 주신 조물주를 감사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보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크리스천들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지난 1년 동안 나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이전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대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의 핵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말아야 돼.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병의 회복을 주시고 사업의 번영을 주시고 학위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말아야 돼. 왜? 그런 거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말란 얘기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무엇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다 위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겨두셨던 그 공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인간은 계속 부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미를 찾아서 권세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물론 헤매봐야 결국 그러다가 캑 하고 지치고 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겠는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로 아무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이 명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둘째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후 지상천국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구약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선생님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전수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끌고 밀고 같이 부축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세적, 물리적, 육신적 축복들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직장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연구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등등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목은 물리적, 현세적 축복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드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구약 4천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주의 행사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절기, 감사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계명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과 같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들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기에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출애굽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진정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서 피곤하고 지친 삶, 살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삶이 복잡다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향해 가는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도 우리의 성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에 있는 많은 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축복들 세워보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